여동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소식 톡톡. 아시아 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6월 중순이 됐는데요. 6월 하면 전 지난해 6월 12일이 생각나는데 방송원님도 이때 잘 기억하시죠?
네,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아직도 얼마 되지 않은 일처럼 전 생생한데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 그 자체로도 세계의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버렸고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이렇다 할 대화나 합의 없이 상황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때도 그렇고 하노이 때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직접 갔었는데 그때 뭔가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던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물론 그 생각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정상회담 때에는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좋은 이야기, 기대할 만한 이야기는 특별히 없지만 오늘도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계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세계 소식을 아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뭐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방송을 듣고 기사를 보고 또 실제로도 이렇게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우선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내용을 보충하고 시작하려는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 대표가 처형됐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김영철은 6월 3일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는 기사가 오보라고 많은 언론에서 비판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게 최초 기사에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혁명화 조치라고 했는데 이 혁명화 조치가 보통 복귀의 기회를 주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명목상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남한에서 파악하기로만 2004년과 2015년 두 차례 혁명화 조치를 당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최룡해 부위원장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자강도 네. 림산사업소에서 벌목공으로 일했던 그래서 다시 이제 혁명화가 끝나고 복귀를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는 기사가 오보라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북한에서는 오보라는 말보다 오바라고 합니다. 오바, 아, 네. 저 사람이 오바를 했다, 잘못했다, 뭐 잘못 예, 인식을 했다 이렇게 불려져 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자 말씀하셨던 김혁철이란 분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네, 김혁철의 경우에는 미국의 CNN 방송이 지난 4일 처형당하지는 않고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다른 남한 언론에선 김혁철이 조사를 받는 이유가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하노이 회담의 실패 책임을 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한이나 미국이나 이 외국에서 북한 고위층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은데요. 북한 내부 상황은 제대로 공개되지가 않으니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북한 인사의 숙청과 관련된 오보, 오바는 늘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현성월은 다 아시죠?
아, 현성월은 북한 아이들까지 알 정도로 사실은 현성월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아. 저희는 그 현성월 씨가 20대부터 왕재산 경음악단에서 노래를 할 때부터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분을 노래하는 기계라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많이 좀 일러주는 그런 배우였는데 남한에 오니까 이제 현성월이 처형됐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탈북 전에도 분명 보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제 남한에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현실하고 다르게 좀 약간 부풀어지거나 오바 형식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 현성월이 요즘은 김정은이 해외에 나갈 때 수행단에도 항상 포함돼서 다닐 정도로 고위급 인사가 됐는데요. 현성월이 2013년 8월 음란물 제작 혐의로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총살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성월은 지금도 잘 살아있고요.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이 사람도 2013년 일본 언론에서 처형설이 보도됐지만 지금도 고위직에 있고요. 리영길 군 총참모장, 이 사람도 2016년 남한의 통일부가 비리 혐의 등으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멀쩡히 살아있죠. 이들 모두 약간의 처벌을 당했는지 아닌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노동신문에 어떤 세계 소식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일자 노동신문에는 더욱 치열해지는 중미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이 실렸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언젠가부터 매주 방송에서 조금씩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세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네. 네.
우선 이번에 실린 정세론 해설 기사에는 미국이 화웨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게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 정세론 해설이다 보니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글로 보이는데요. 노동신문은 이 쌍방 사이의 관계 악화를 두고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미련을 두고 한사코 재고짐만 부리다가 엄중한 후과가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우선 중국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대로 여전히 사태 악화의 책임이 중국에 있으며 이 나라가 자국의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자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조를 들고 나오면서 제재 압박을 문제 해결의 열쇠인 듯이 묘사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고요. 명백한 것은 미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호상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 이외에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분쟁이 커지면 서로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에게 크게 패배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싸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때문에 약간의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국제경제포럼총회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가 붕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럴 의향이 없고 내 친구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러한 의향이 없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을 했는데요. 아, 트럼프가 누구를 보고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많잖아요. 실제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시진핑이 먼저 트럼프를 내 친구라고 부른 것이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시진핑이 트럼프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뜻이 우리는 친구니까 너무 세게 공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야 뭐 친구라는 말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중국과 미국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더 큰 갈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 중국이 친구라고 하면서 화해를 요청해도 계속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이달 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이죠. 말이 아니고 글로 쓰인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점은 굉장히 중국을 향한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난 40년간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죠. 다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만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그래 우리와 완전히 거래를 단절할 마음이 있으면 뭐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가 손해지 이런 뉘앙스로 좀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대만이라는 나라는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한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댔어요. 중국이 북한하고 이제 등 돌렸을 때 북한 정권이 그랬대요. 우리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맺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표시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돌아섰다. 다시 이렇게 북한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중국에게 대만은 정부 정통성과 직결되는 큰 문제잖아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옮겨가자 양측은 우리가 서로 자신이 중국의 정통 정부라고 주장해 왔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인데요. 이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북한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리다웨이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지기 전에도 감지됐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또 대만에 총 20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모습은 단순히 중국을 압박해 무역 협상을 잘 풀겠다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재편 과정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확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네, 다시 노동신문 돌아가면요. 9일 노동신문에는 홍역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노동신문은 이번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나요?
네, 노동신문은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170개 나라에서 보고된 홍역 감염자 수가 같은 시기에 비해 300%나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된 감염자 수가 실제 환자 수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홍역이 심각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마다가스카르에서 11만 7천 명, 필리핀에서 3만 1,050명, 불가리아에서 46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미국과 유럽 각국,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일본에서도 홍역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 통계인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홍역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신문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침략과 내정 간섭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이주민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역도 서방 세계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북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북한에도 홍역이 정말 많이 돌고 저희 아이들도 북한에 있을 때 홍역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홍역에 걸렸다면 간을 미리 짜놓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서방 세계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했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로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1,000명이 넘었고요. 북한의 주장이 이 서방세계에 의한 홍역, 일부 원인이 약간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노동신문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홍역 기사가 두 건이나 크게 실린 것도 어쩌면 북한에서 홍역이 꽤 많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 입장에서는 홍역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요. 이게 사람이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돼지에겐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국제수역사무국에 자국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나 다른 북한 매체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방역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도 자국 내 발병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겐 피해가 가지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보통 10일 이내에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겠죠.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에서 발병했다니 남한에서도 긴장 상태죠?
네, 남한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무장지대 이남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즉각 사살할 것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은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해왔으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죠. 그런데 이 남북교류는 이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분야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한 치료제는 없다고 하지만 남한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공동 방역, 공동 검역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오는 돼지들을 죽인다면 남쪽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상황 우리가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남한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부터 해명하라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지만 보통 큰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남북관계도 이렇게 뭔가 대가를 주고받는 큰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돕는 작은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북한 정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을 좀 짚어보면 뭐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영토가 있다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나 홍역 같은 건 북한에서 발병을 하면 대한민국에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북한 정부도 이런 데 아주 좀 큰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